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15일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윤극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는데 그 성격을 먼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핵 역량 고도화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과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북한은 2021년에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했었고요. 그 핵심 과제가 바로 이 핵역량 고도화와 재래식 군사력 강화 이것이었는데요. 이번 발사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앞서 지난 7월 1일에도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 7월에는 모의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했고요. 네. 이 북한은 관영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32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의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한국 내 이 벙커 버스터 공격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벙커 버스터라는 것이 이제 방어 지붕을 관통해서 지하 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320km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바로 개천 일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장소죠. 개천 일대에서 한국 평택의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유사시에 그 한국 내 주한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그런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쐈다고 하는데 최 기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포 11다 다시 4.5인데요. 특이하게 무기 이름 맨 끝머리에 4.5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탄두 무게가 그 4.5톤이라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전술 미사일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화성포 11형은 한국에서 그 이스칸데르 KN-23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그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지하 벙커 파괴형 미사일로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당초 개발했던 화성 11형은 탄도 중량이 500kg 그리고 사거리가 한 800에서 1000kg짜리 그 미사일인데요. 처음에는 이를 그 2.5톤 탄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화성 11형 다형으로 만들었다가 이어서 4.5톤짜리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이번에 그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최초 그 미사일 때보다는 탄두 중량이 한 9배 정도 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00kg짜리를 실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를 4.5톤짜리를 실었으니까요. 탄두 중량이 거의 한 9배 정도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사거리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당초 화성 12동의 사거리가 한 1000km였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그 거리가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북한은 그 미사일을 주로 그 함경북도 그 화대군 알섬 바닷가에 있는 섬입니다. 이 무인도에다 자주 쐈는데 이번에는 내륙에다가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정확도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거운 탄두를 실고 그 지하에 있는 벙커를 그 파괴하려면 상당히 정확히 날아가서 정확한 위치에 꽂혀야지 옆에 뭐 10m, 20m만 빗나가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확하게 날아가느냐 또 정확히 날아가서 4.5톤 그 탄두가 제대로 터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상에다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개발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현무5라고 부르는 거의 무게 탄두 무게가 한 4톤에서 5톤 정도 나가는 상당한 그런 벙커버스터 그 무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북한이 그 이런 그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도 이제 이 같은 그 무기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 그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뭐 제대로 날아갔는데요. 또 다른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벙커버스터용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그 매끄럽지는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윤 기자, 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일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한 번에 시험 발사한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지만요. 굳이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탄도 미사일은 이제 비행 고도가 수십 킬로에 달하고요. 반대로 순항 미사일은 수십 미터 저공 비행이 가능한 그런 무기체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동시에 발사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상당히 교란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은 그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이 그핵 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정권이 그 끝나는 김정은 정권의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쏘기가 어렵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뭐 수천 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러시아는 국제적 여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핵무기를 쓰지 못하고 재래식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에도 대비해서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고 일반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고 이 노동신문이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노동당의 기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이제 노동신문을 본다고 할수 있는데요. 왜 노동신문에 왜 이것이 보도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 거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사실 이런 북한으로서는 이런 시험 발사 성공을 굳이 주민들한테 감출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결위에 이렇게 외부에도 알리는 등 이렇게 좀 비밀주의를 좀 다소 좀 이렇게 벗어나는 듯한 그런 양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싣지 않은 것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특별히 일반 주민들에게 지난 7월에 발사 이후에 다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게 아니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네. 한편 북한은 18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최 기자,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18일, 북한 당국이 그약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서 보냈는데요. 이중그 수십 개가 그 한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암만 해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앞서서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그 새로운 그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또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도 공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이런 것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공개하고 시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8일 12축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데 이어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또 신형 미사일 발사에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고 있는데 윤 기자, 이런 전방위적인 도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최근에 북한의 이 움직임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연쇄적으로 쉬지 않고 도발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잇따라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형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거는 이것도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서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하고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이 이제 대북 전단 그리고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강경한 대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굉장히 관심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그 미국 쪽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평소 그 감시하고 있던 한국군 당국은 발사 즉시 이를 포착을 했다, 이 사실을 그 언론에 알렸고요. 이어서 그 용산의 그 대통령실은 긴급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일본, 미국과 이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 국무부도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직후 논평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영내 평화 안정에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의 강도를 높일까요?
예, 사실 도발의 강도를 높일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북한의 이 군사적 움직임은 말하자면 국방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식 무기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목표가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저강도 도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자, 그러면 핵실험이나 아니면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이런 관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엇갈린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강도 도발을 생각한다면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이비어 T. 브런슨 대장은 1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브런슨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What I think that we've got to do is to trust the established frameworks that are there, like the NCG, in the directives that.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한 핵협의 그룹 NCG와 같은 기존 협의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안심시켜 추가적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브런슨 지명자의 말대로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윤 기자, 왜 한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는 걸까요?
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이 북한의 계속 말하자면 강도를 높여가는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사실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서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자칫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본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무릅쓰고 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누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고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3만 명 가까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공격은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설과 미국 인력을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브런슨 지명자가 핵 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협의라든지 공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에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그룹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얻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 기자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브런슨 지명자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무기냐 이것을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아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전투기나 탱크 같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혹시 북한에 ICBM이나 미사일 기술, 잠수함, 정찰위성 이런 기술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지난해 7월부터 포탄과 그 미사일 등 그 포탄 수백만 발을 그 러시아에 주고서 식량과 그 석유를 들여오고 있고요. 그 밖에 정찰위성 기술, 또 엔진, 그리고 조기경보 통제기 기술 등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그 러시아가 그 북한이 원하는 다른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잠수함,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을 제공한 거라 기술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의 그 남북한 그 군사력 균형이 그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안보상의 큰 변화고 불안정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될 기회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북중 균열이 미국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과 중국이 실제로 이 브런슨 지명자의 발언처럼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억제나 제어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보는 기회일 겁니다. 문제는 이 브런슨 지명자의 말처럼 북한이 러시아로 기우는 데 따라서 이 북중 간의 균열이 실제로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그 이견을 보이는 현안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정보 영역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최 기자, 이 북한이 일종의 영향 공작, 즉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취지의 그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거의 모든 그 핵시설 위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핵물질 확보량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50여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 시찰하는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하나의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진이 공개돼서 이것이 그 미국 언론을 타고 미국 사회에 공개가 되면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북한 핵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를 많이 만드니 이렇게 덜 위협할 적에 북한을 잊지 말고 북한과 다음 행정부가 나올 적에 잊지 말고 우리와 협상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여론 환기,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취지로 그 브런슨 지명자가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설명해 주시죠.
브런슨 지명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주에서 대학의 학군 장교로 1990년에 소위 임관을 한 그런 군인이고요. 현재는 그미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워싱턴 주에 육군 1군단이 있는데요. 이 1군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업무의 연장선 관련성이 굉장히 깊고요. 바로 이런 맥락이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브런슨 중장을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추천한 그런 배경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성 장군으로서 인도태평양 미군 병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또이 브런슨 지명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확정된다면은 앞서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흑인으로는 첫 번째로 그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역내 강대국 경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혔나요?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일부 대책을 밝혔는데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 간의 그 결속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확장 억제력이 강력화되는 것을 계속 한국과 일본 등에게 심어준다, 명백히 한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거래자들을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캠벨 부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So I would say clearly Kim Jong-un is undertaking deeply malign steps against
캠벨
America.
부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악의적인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심히 악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고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왜 미중 관계에 대해 복잡하다고 말하는 건지 윤 기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캠벨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도전이 냉전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캠벨 부장관이 한 얘기는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이 미국에 말하자면 그 대한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국과 비교하면은 중국은 별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 중, 아, 러시아, 그 옛날 그 소련의 그 위협은 별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캠벨 부장관은 이 중국의 그 도전과 위협이 단순히 국방 그 군사 부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영역까지도 말하자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서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만 이 냉전 시기의 소련 미국 관계와는 달리 지금의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가하는 그런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기술 또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그 기기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말하자면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의 방위 산업 위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는데 최 기자, 미국은 어떤 보관이 있나요?
네, 캠벨 부장관이 그 방위 산업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해결책,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 옛날 냉전 시절보다는 상당히 그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위협에 대처하려면은 역시 그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 일본과의 그 방위산업 그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 3원칙 이런 것이 있어서 무기를 그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이걸 수출하는 것에 상당한 그 법리적, 정치적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취지로 그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14일 발생한 암살 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윤 기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두 사건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긴 했지만 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암살 시도는 텔레비전으로 그 유권자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는 와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귀에 그 총알이 관통을 하면서 사실상 그 말하자면 그 극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구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TV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총알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눕히고 또 잠시 후에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싸울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이송되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후보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은 민주당 후보지만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그 시도 때는 사실 이미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대선이 이미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들의 관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지난 15일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은 그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발사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12시간 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골프장에 은신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암살 시도범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쏜 총격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 암살 시도범은 도망치다가 차량편으로 잡혔고 이제 누구도 다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런 그 정황 때문인지 사실 이 두 번째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여론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암살 시도 때는 여론조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최 기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암살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야말로 여론이 출렁이는 그런 사태였는데요.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 신문이 여론조사를 그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그 최근에 밝혔는데요. 이것을 조사해 보면 트럼프 그 후보와 그 해리스 후보가 둘다그 47%로 거의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암살 시도와 사건과 여론조사 미국의 표심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핵심은 조지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달렸는데, 지금 경합주 상황은 어떤가요?
경합주 상황도 사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그 거의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또는 다른 쪽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경합주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외에 나머지 5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주가 핵심적으로 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텐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이렇게 있고요. 북부에 또 서부에는 애리조나, 네바다가 있고 또 동북부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해서 7개 줍니다. 이 대선 미국 대선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그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로 확실하게 드러난 주들에는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율 차이가 1% 이런 식으로 거의 경합주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표의 향방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달 1일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이 TV 토론을 벌이는데, 최 기자, 이 TV 토론이 대선의 변수가 될수 있나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그 미국에서 그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큰 변수가 아니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이제 그 주목을 받죠. 그런데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그 주목을 요번에 받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국 지지율 또 경합주 상황이 그야말로 초박빙.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 2%를 다루는 그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내달 1일 그 진행되는 민주당 또 공화당 그 대선 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누가 더 잘했느냐에 따라서 한 1%만 차이를 미쳐도 상당한 그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소식과 그 파급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